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거나 또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고 또 공감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등등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장애물들이 많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참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위하시는 마음을 담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외워볼까요?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으셔서 몸소 실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또 격려의 말씀도 도전의 말씀도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서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기 위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눈 감고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만 새벽이라 잠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뭐가 느껴지시나요?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화려한 빛에 쌓여서 참된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있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아파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마음과 상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길 잃고 방황하는 자를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10절부터 14절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15절부터 20절에서는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을 찾는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양을 두고 길을 떠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는 일은 계산상으로나 또 이치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이라도 목자가 이 양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나 사자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와서 그 양 무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손실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에 비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의 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사회적, 경제적, 또 계층적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 버려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버려진 작은 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냐 아니면 작은 자냐라는 논란이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평적 차원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괜찮지라는 상대 우월주의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무시와 무관심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직적 차원에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작은 자 중에 단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작은 자, 공동체 안에서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저들을 깔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뜻도 아니지만 작은 자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절부터 20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이 죄를 지은 경우에 교인들이 행할 훈육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징을 위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치리나 파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 이 권징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치리와 권징은 분명히 교회에서 행해져야 할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이 다른 지체에게 죄를 범한 상황에서조차도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 지체를 권징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 말씀에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처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치리는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치리는 내쳐서 버리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 잃어버렸던 자를 오히려 얻는 것, 그 영혼을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19절과 20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권세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의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기도는 능력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권징과 또 실족한 형제를 찾는 문맥 가운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그 두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이 권징하는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치리를 받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길을 잃은 한 양을 찾으시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인내하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하나 빼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진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하는 모습,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모습, 힘든 사명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사랑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간의 고집과 또 한 번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실 때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의 잘못하는 대로 매로 때리기 시작한다면 벌써 상처투성이일 것이고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와 화해의 제물로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관계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사명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발길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매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발길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메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옆으로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올바로 잘 살아가는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고, 오늘 하루도 가보지 않은 가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 비춰주시며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